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공동 관심사에 한반도 핵 문제와 시리아 문제도 포함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모스크바로 향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미래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리아 정부와의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시리아에서 최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군에 대한 제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아프간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프간 언론들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 장성들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우르간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굴람 파루크 상가리 우르즈간 경찰청장은 어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복장을 한 여성 2명을 포함해 러시아인 11명이 탈레반 무장요원 4명의 안내를 받는 모습이 우르즈간주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단체 아부 사야프의 핵심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군 참모총장은 오늘 필리핀군이 보홀섬에서 아부 사야프 반군과 전투를 벌인 뒤 아부라미로 알려진 이 단체 지도자 모함마드 아스칼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칼리는 지난해 캐나다인 2명과 지난 2월 독일인 1명을 납치해 참수한 사건과 관계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휴양지인 보홀섬 이나반가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아부사야프가 새로운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올 1분기 중 전년 대비해 훨씬 많은 어린이들을 자살 폭파범으로 이용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오늘 보고서에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과 차드 호수 주변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과 사원, 난민 수용소 등을 공격하는데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보코하람에 의해 자살 공격에 동원된 어린이 수가 올 1분기에 27명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서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H7N9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사망자 61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보건가족계획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는 96명이 H7N9 조류독감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중국에서 조류독감 감염자 수가 증가했지만 추가 감염 확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 중인 이유는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외교위원회를 부활했습니다. 한국은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듭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할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독자 행동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번 트위터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떠난 지 사흘 뒤 나온 발언으로 주목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무역 협상은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회담에서 북한과 미중 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여운이 남았다면서 그래서 이런 접촉 유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건 대중국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 긴급성을 미 최고위층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이 다시금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과 관련해선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리려는 구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SNS에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중국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해 오바마 전 행정부보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들은 그가 북핵 위협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적 순위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북핵 문제를 상당히 일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교 안보적 순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시금석도 돼요. 예를 들면 선제 타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에비던스가 될 수 있고.
정성윤 박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협조하면 미중 간 무역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간의 사활적인 무역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한 것 역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군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적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국의 딜레마인 거죠.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배제론을 내세우는 등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1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논의 내용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의례적인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 발표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대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핵 억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에도 불구하고 회담 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통한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트위터에서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굳이 트위터에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또다시 올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줬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에도 추가적 단계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행동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한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왕이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상황 통보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대신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왕이 부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6자회담 재개에도 반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도 지금의 상황이 북한과 협상에 돌입하기엔 맞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볼 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이를 안 받아들인다고 심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 역시 ABC 방송에 중국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여러 차례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이어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파장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 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미국이 북한 불량 정권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무력 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해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협하기 위해 한반도에 조지 워싱턴 항모를 두 차례나 전개했지만 그의 행동을 바꿀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는 이 신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새로운 접근법들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동북아의 미국 동맹들은 대북 억지는 대체로 지지하지만 선제 공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이날 평양발 보도에서 칼 빈슨호의 한반도 접근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자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CNN은 가용한 군사적 선택 방안과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잡한 각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무엇을 하든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위에 무기를 달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상황으로 동결시키는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 의원은 CNN 방송에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칼 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것인가, 방해하지도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실험하도록 놔둬야 하나라며 의회에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도발할 수 있다는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실험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일이라며 미국이 절대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은 10일 칼 빈슨호의 한반도 전개를 보도하며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10일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송하면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모습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MBC 방송은 저녁뉴스 앵커가 직접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오산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경로를 바꾼 것은 당초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칼 빈슨호 경로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believe it's because she was originally headed in one direction for an exercise and we canceled our role in that exercise and that's
칼 빈슨호는 당초 훈련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훈련에서 미국의 역할이 취소됐고 불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칼 빈슨이 한반도 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나은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칼 빈슨호의 항로 변경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11일 발표한 2016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사형선고가 있었던 55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북한이 공개 처형 등 일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위급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도운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북한 고위 당국이 지난해 12월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여러 종류의 범죄나 행동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형 선고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반역죄나 외국과의 협력,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 등도 사형으로 처벌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도 동결에 관한 여섯 번째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32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도보다 602건 3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네 나라가 전체 8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 수천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의 정확한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를 확인할 순 없지만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천 건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20건으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최근 몇 년째 대형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토목 공사가 이중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치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태양절까지 려명거리 건설을 무조건 끝낼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에서는 이미 창정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조성됐고 이곳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마천루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평양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이유를 대체로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바로 대외 선정용과 국내용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이 평양에 질비하게 들어설 마철루를 통해 자신들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고 있음을 외부에 과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policy, the so-called 병진 line, 병진 policy, which means parallel development policy, is actually designed to.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엄혹한 제재 국면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반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전부 체제에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돼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선전 목적 외에 북한 내부 사정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려맹 거리 같은 경우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very important purpose with these projects is to meet the demands of the growing middle class of relatively wealthy urban citizens in Pyongyang.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돈주 같은 중산층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업들이란 것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BOA에 평양 내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돈주들이 비용을 대고 군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토목 공사들이 이른바 평양 우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countryside.
평양의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BOA에 대규모 주택과 도시 건설은 김정은식 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토목 사업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실 공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의 설명입니다.
Of the debacle of 2014 when one of the newly built block apartment of
2014년 5월 평양에서 공사 중이던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 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평양의 다른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우려 외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북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들 사업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그레이스 오 교수는 국가 자원이 대규모 토목 공사에 집중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필수적인 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건설 자재 구입을 위해 외화를 많이 써 환율이 올라가면 식량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평양 내 건설 공사가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certain stimulant impact and sort of a positive effect in the short run. So presumably the construction is funded largely by resources from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와 외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설 공사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도 제도 개혁이나 외부 투자 유입 그리고 외부 정세 개선 없이는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오늘 이틀째 한국 정치권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우 특별대표는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진영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해제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한국 정치권과 연쇄 접촉을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면담한 한국의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나 진영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해제를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입니다.
경제 제재 조치 또는 문화 관광 교류가 옛날처럼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후보 측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11일 우특별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특별대표의 방한의 즈음에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종전 입장의 변화를 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 후보는 1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외교부와 회동을 마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한국 대선 후보 진영과의 이틀째 면담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동안 사드 문제, 동방적 관계, 다들 X보도한 레이더.
우 대표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국방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 부의장은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에 방어며 우특별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도 2000km가 아니라 80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종전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고 뭐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기술적인 문제 아니다 이게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타협 여지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조기에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북핵 문제 등 현안과 함께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전쟁과 이야기를 다룬 폴란드 영화 김귀덕이 한국의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 이후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김귀덕 시사회가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W czasie projekcji miałam możliwość podglądania trzech pierwszych rzędów. Jak reagujecie? Jak oglądacie ten film?
시사회에는 Jolanta Krusobata 감독 등이 참석해 1950년대 폴란드와 남북한의 관계 등 영화 제작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Na podstawie tych trzech pierwszych rzędów mogę powiedzieć, że nie żałujemy, że tu przylecieliśmy.
이번 영화 상영회를 마련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환비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북한에서 전쟁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폴란드에 이제 맡겼던 건데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이제 송환 요구를 해갖고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에 계신 어떤 감독 두 분께서 네, 그런 사연을 알게 되어서 이 사연에 대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다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오늘 상영합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중에 북한에서 1,500여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서 키워지게 될 전쟁 고아들인데요. 그중 2차로 도착한 1,200여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김귀덕이라는 이름의 13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폴란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폴란드는 그렇게 북한의 전쟁 고아들에게 두 번째 조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 북한은 갑작스럽게 이 아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이 30년 넘게 잊혀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영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그런 역사, 이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북한 고아들에 대해서도 6.25 전쟁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통 남북한 관계만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이제 이러한 분들의 아픔, 삶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아픔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 김귀덕. 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근데 저도 지금 처음 이런 사실을 이제 들었거든요. 전쟁고아들이 폴란드까지 갔다는 거를, 한국 전쟁고아들은 미국에 많이 갔었잖아요. 이런 역사를 다시 돌이켜서 볼 때는 안타깝죠.
그 전쟁 후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 사회 문제들이 엄청 크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그래서 너무 그 전쟁은 길이길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현재 같은 소재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추상미 씨도 이날 시사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만든 이 김귀덕 다큐멘터리 제가 이미 수없이 본 상태였고요. 제가 내년에 찍을 장편 극영화에 등장할 배우와 함께 리서치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탈북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감독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장편 극영화가 있는데요. 그 같은 소재로 사전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해서 편집 과정 중에 있어요. 슬픈 역사가 있었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고아들을 이제 거의 부모의 사랑을 주고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준 그 민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마음속에 양심만 간직한 인도주의가 빛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화에선 북한의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에 처음 도착하며 환영받는 모습,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된 아이가 폴란드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김귀덕이라는 소년은 백혈병에 걸리면서 북한 송환 전에 폴란드에서 사망했는데요. 북한 고아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김귀덕 묘비엔 아직까지도 폴란드인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물론 남한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높은 빌딩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시 skojarzenie z Koreą, specjalnie nie mówię północną czy południową, tylko z Koreą, to mamy
남한과 북한의 어떤 모습보다도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김기덕의 묘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인간의 공간과 세월을 뛰어넘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김귀덕. 감독 욜란타 크루소바타는 이 영화를 통해서 20세기 전 세계가 겪은 전쟁의 상처를 공유하고 또 세계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거였습니까?
네, 자리가 비어있는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또 시도의원, 군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거리에 의한 재선거라고 해서 4.12 재보궐선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역 30개 선거구 600여 개 투표소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선출하는 한국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보통의 경우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요. 오후 6시를 투표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선거는 뭐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졌기 때문에 휴일 지정 없이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서 치른 선거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이지만 이 범법 사실이 확인돼서 유죄형을 받아서 해당 지위를 잃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 배우자가 부정청탁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밤 10시쯤 한국 시간으로 10시쯤에는 당선자의 윤곽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보궐선거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오늘의 선거 결과가 27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의 대선은 5월 19일 치러집니다. 장미가 많이 필 때 치러지는 선거라고 해서 장미대선이라고 하는데 이 장미대선의 풍향계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하남시장, 포천시장, 충북의 괴산군수, 경상북도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의 결과가 대선의 민심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권의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수도권의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에서는 그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 오늘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번 선거 결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 4월 위기설이 확산됐고요. 금융 외환 시장도 출렁이었다가는데 그래도 생필품을 쟁여놓는 사재기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곧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번 한 주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더라. 4월 27일이라더라. 이런 내용을 담은 4월 위기설이 그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선제 타격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게 될런지, 또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심리를 실천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생필품을 미리 비축해 두려는 사재기는 없었고요. 한때 좀 출렁이기도 했던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지금은 안정세를 되찾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생필품 사재기,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한때 온라인상에서는 비상식량, 재난용품, 생존키트 이런 키워드 검색어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대형마트라든지 상점에서 어떤 생필품들을 사재기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유통업계가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에는 실제로 재난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한국에 불구하고 있는 4월 전쟁 위기설, 생각보다는 담담한 정도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황을 보도하는 주변국들의 이야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주변국의 관련 보도라면 어떤 것인가요?
네. 이번 한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자국민을 긴급 철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NS 사회관계 소통망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진 4월의 전쟁 위기설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가 어제 근거 없는 사설 정보지 수준의 괴담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는 유력 후보들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면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 작은 정부가 들어섰다는 소식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정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그 선체 인양을 끝내고 이제 미수습자 수색 체제로 바뀐 세월호 인양 작업, 그 작업을 지원할 현장 인력이 목포 신항에 작은 정부를 꾸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주축으로 해서 해양경찰, 소방본부,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라남도 안산시, 목포시,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10개 기관의 소속 공무원 105명이 목포 신항에 상주하는 그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오늘 가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미수습자 수색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습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례와 유품 정리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나서게 되는데요. 미수습자 수습 일선에는 해양수산부와 검찰, 해경소방본부가 함께 나서고요. 수색 과정에서 발견될 물품이 있으면은 해경과 목포시가 그 가족을 찾아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류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선체 조사위원회가 나서서 복원 시도를 하게 된답니다. 미수습자가 수습되면 해양수산부, 복지부, 해경, 교육청, 안산시가 장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황에 어떤 가족들의 어떤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목포 신항에 항상 의료진과 응급 구조사도 상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목포 신항에는 작은 정부 운영을 위해서 또 사무실과 유류품 분류 등을 위해서 수십 개의 컨테이너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오늘 현장에는 세월호 선체 부식 방지를 위해서 선체 세척과 방역하기 전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크레인을 타고 선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터넷이 테러 공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S 격퇴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테러 집단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터넷을 통해 테러를 공모하는 사이버 요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조직을 구축하게 하고 해당 국가에서 테러 공격을 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부의 하룬 울라흐 박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ISIS는 더 이상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에게만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은 이른바 디지털 칼리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갈수록 세를 잃고 있지만 심리전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SIS의 연락관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이른바 다크 웹이나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잠재적 요원들과 연락합니다. 이들이 특히 소통 창구로서 다크 웹을 선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탐색이 어렵고 완전 암호화가 가능하며 일부 계정의 경우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반 IS 국제연합, 기업 등은 이들이 취약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사상을 침투시키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IS의 소통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계정 63만 5천 개 이상을 폐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IS의 온라인을 이용한 모집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 도구를 활용하며 동맹국들과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된 국제연합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라우 박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온라인에서 반 IS 관련 자료는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IS에게 우호적인 내용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국제 반 IS 연대 장관 회의에서 IS가 온라인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고 대원을 모집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듯이 온라인상에서도 IS가 세를 넓히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